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번이게 그리고 총독과 여러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크게 보면 세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들 앞에서 받았고요. 두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베스도 앞에서 받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재판은 또 세부적으로 보면 두 번, 두 번,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간증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막 끌려가면서 유대인 회중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가 지금 살았던 삶을 막 간증을 하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서도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정식 재판 이후에 벨릭스 총독이 좀 돈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바울을 자주 불러들여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세 번에 걸친 큰 재판들을 보면 공식적인 모임과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곳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고발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무고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판은 재판으로 진행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거기 온 힘을 쏟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해야 될 일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쭉 진행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비공식적인 만남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해드린 것처럼 유대인 재판에서는 유대인들 회중들, 무리들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고 벨릭스 총독과도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고 지금 베스도 총독 관련해서는 여러 통치자들과 비공식적인 소그룹 그런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면 항상 이 비공식적인 만남들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이 회중이건 아니면 개인이건 그 대상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여하튼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읽은 내용도 비공식적인 모임 속에서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한 내용을 보시면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쭉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중요한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말을 하고 4절부터 12절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에서는 자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쭉 감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과 23절에서는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서도 선포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 첫 번째로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라고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비단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뒤이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쭉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일 눈에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 받을 때마다 이 내용을 계속 간증을 해요. 자기가 여지껏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반복을 할 때 어떻게 반복을 했는가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이 반복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재판받을 때 이방인에게 재판받을 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유대인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나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이 회중이냐 개인이냐 이것도 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받으면서 부당하게 2년 넘게 구류되어 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뭐 물론 일정 부분 자유를 갖고는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간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증 내용,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누굴 만나든지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간증하는, 똑같이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리 간증했던 내용을 베스도가 읽는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간증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나중에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드려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반복해서 이 내용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지금 이것이 통치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어떻게 재판받았는지는 기록이 없거든요.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뭐 회중을 만나건 개인을 만나건 유대인을 만나건 이스라엘을 만나건 저 이방인을 만나건 누굴 만나든지 아마 이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만 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아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에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도가 마땅히 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하죠. 10대 때에도 돈, 20대 때에도 돈, 늙어 죽을 때까지도 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또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또 대학, 늙어 죽을 때까지도 대학, 또 저 뭐 여성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한국 문화가 또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깐나정으로 태어났을 때도 아들, 결혼한 다음에도 아들, 손주를 낳은 다음에도 아들, 박창호 사장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대상이 누구냐 나이가 얼마가 되었냐 상관없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늘 똑같은 얘기를.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인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하던 이야기 늘 똑같이 하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대상이 누가 되었든 또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의 특징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순종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지를 않았습니다. 종이, 노예가, 여자가, 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우러러 봐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늘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나는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는 또 이야기는 무엇일까? 내일은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른 모든 부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다 담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말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는 것을 이처럼 고쳐주시고 또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랫동안 익숙하게 젖어 있었던 생활의 습성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스스로 합리화시킬 만한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참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을 살아가건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이 일을 소망하며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